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던 나라가 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이고 사회적 지위도 다 잃었고 말 그대로 여러분의 과거 삶이 모두 타버린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서 우주의 열쇠를 딱 쥐어주면서 자, 이제 당신이 세상을 이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잃고 진짜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오히려 진정한 힘을 얻기 위한 뭐랄까 필수 조건이라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논리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700년 전의 텍스트가 바로 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역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는 단순한 고대 텍스트 분석이 아닙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는 존 오스월트 박사님의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까지의 강연 기록인데요.
맞습니다. 이걸 읽다 보면 인간의 본성이나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 그리고 완전한 회복에 관한 엄청나게 거대한 괴양곡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완전히 파괴된 고대의 기록이 어째서 현대의 우리에게 그 빛과 성품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가장 심오한 통찰을 던져주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 비밀을 풀려면 이사야서라는 이 거대한 텍스트의 미로를 제대로 통과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 책이 어떤 뼈대로 지어졌는지 그 건축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 방식이요? 뭐 특별한 구조라도 있나요?
네. 오스월트 박사님은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를 교차 대구법, 그러니까 고대 문학 기법인 카이아즘으로 분석하십니다.
아, 카이아즘.
네. 양쪽 끝에서 시작해서 점점 중심을 향해 좁혀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잠깐만요. 왜 굳이 그런 복잡한 방식을 쓴 거죠? 그냥 우리가 평소에 책이 읽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쓰면 훨씬 더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도 쉬웠을 텐데요.
그게 고대인들의 정보 전달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 시절에는 뭐 양피지나 두루마리에 글을 썼잖아요.
아, 종이가 귀했던 시절이니까?
맞아요. 지금처럼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을 칠하거나 굵은 글씨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저자들은 독자에게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야. 이렇게 소리치고 싶을 때 글의 가장 한가운데에 그 내용을 배치하는 구조를 쓴 겁니다.
오, 그러니까 텍스트의 심장부를 향해서 양방향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형태를 만든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이사야서의 정중앙, 가장 빛나는 네온 사인이 켜져 있는 핵심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60장부터 62장입니다.
아하, 텍스트 자체가 화살표처럼 딱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네요. 그럼 그 가장 중요한 중심부로 들어가기 전에 바깥쪽에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사야서 전체의 논리적 흐름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 즉 부름과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니까 시작부터 아주 암담하더라고요. 막 부모를 거역한 자식처럼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묘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부터 39장까지는 아주 길고 험난한 신뢰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거대한 제국들이 쳐들어올 때 과연 눈에 보이는 힘이나 인간의 얄팍한 외교술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보이지 않는 신을 신뢰할 것인가? 이걸 묻는 거죠.
아, 현실적인 위압 앞에서 누굴 믿을 거냐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요?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꽤 훌륭한 왕으로 묘사되지 않나요?
네, 훌륭한 편이었죠. 실제로 아수르가 호위했을 때 그는 신을 신뢰해서 아주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싹 다 보여주면서 인간적인 동맹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아,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거네요.
네. 결국 그 역시 완벽한 구원자가 아니라 한순간의 두려움과 교만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결함을 가진 인간일 뿐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 씁쓸하네요.
인간적인 리더십과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계획들이 얼마나 한계가 명확한지 7장부터 39장까지 철저하게 증명되는 셈이죠.
듣고 보니까 자기가 쥐고 있던 썩은 동화줄을 하나하나 다 놓쳐버리는 과정이군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이 증명된 후에 40장부터 55장까지 마침내 은혜와 희생의 장이 열립니다.
드디어 은혜가 등장하는군요.
우주를 지탱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 엄격한 법칙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이 등장해서 스스로 철저한 희생을 치릅니다.
아, 자신이 직접.
네, 그 희생을 통해 사람들에게 값없는 은혜가 주어지는 흐름인 거죠.
야, 그 흐름을 쭉 듣고 나니까 이게 마치 한류대의 완벽한 삼막구조 영웅서사 같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오, 삼막구조요?
네, 1막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한계와 끔찍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2막에서 세상의 권력이나 자신의 잔머리 같은 것들로 어떻게든 막 살아보려다가 처절하게 실패하는 법을 배운 뒤에 마지막 3막에 이르러서 완전히 값없는 은혜로 구출되어 마침내 잃어버렸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그런 과정이네요.
아주 탁월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완벽한 절망을 통과해야만 진짜 구원이 시작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아까 말씀드린 정중앙, 60장의 중심부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요.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제가 방금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이라고 되게 낭만적으로 표현하긴 했는데 오스월트 박사님의 자료를 보면 이사야 59장과 60장의 대비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극적이거든요.
엄청나게 대비되죠.
59장에서 사람들의 상태는 최악이잖아요. 맹인처럼 담벼락을 더듬고 대낮인데도 한밤중처럼 비틀거리며 넘어집니다. 심지어 화가 나서 곰처럼 으르렁거린다고 묘사하거든요.
짐승 같은 상태라 보여주죠.
네, 완전히 맹흙 속에서 분노와 절망만 남은 상태예요. 그런데 단 한 장을 딱 넘겨서 60장 1절에 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맞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들의 그 짧은 챕터 사이에 갑자기 단체로 명상이라도 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착해지기로 결심이라도 한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의 내면적 노력이나 뭐 결심으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라는 것. 그게 바로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아,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다.
네, 60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눈부신 빛은 내부에서 막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59장 후반부를 보면 이 반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곰처럼 으르렁거리며 절망하고 있을 때 그 맹욱의 한가운데로 갑자기 신성한 전사가 난입합니다.
신성한 전사요?
네. 하나님이 직접 의를 흉패로 삼고 구원을 투구로 쓰고 내려오셔서 죄와 불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적을 단숨에 물리쳐버리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60장에서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된 건 그들이 갑자기 자체 발광체가 되어서가 아니라 완전히 어두컴컴한 방 안에 웅크리고 있던 그들에게 밖에서 누군가 문을 확 부수고 들어와서 엄청난 위력의 서치라이트를 비춰준 것에 가깝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철저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인 거죠. 오스월드 원스터님은 이 대목에서 청취자 여러분 같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어떤 경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어떤 선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뭐 좋은 일을 하거나 성취를 이뤘을 때요?
네. 그런데 그 빛이 마치 내 안에서 스스로 기원한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뭐 수행을 많이 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치명적인 죄인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발광체라고 착각하는 순간이에요.
네. 우리는 조명 자체가 아니라 신성한 전사가 비춰준 영광을 그저 반사하는 거울에 불과하다는 걸 잊으면 모든 게 다시 잿더미로 돌아간다는 거죠.
빛나는 줄 아는 순간 전원 플러그가 확 뽑혀버린다는 거군요. 무섭네요. 자, 이렇게 빛을 반사하게 되니까 엄청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60장을 보면 이 빛을 보고 이방 민족들, 심지어 예전에 이스라엘을 짓밟고 억압했던 자들이 다시스의 배들을 타고 막대한 부와 잃어버린 자료들을 데리고 몰려오잖아요.
맞아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죠.
도대체 이스라엘 뒤에 서 있는 신이 어떤 분이길래 이토록 압도적인 끌림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호칭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네. 이 호칭은 이사야서에만 무려 25번 등장하고요. 야곱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까지 합치면 26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 표현이 31번 나오는데 그중 절대 다수가 이사야서에 몰려있다는 건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거룩함이라 사실 현대인들에게 거룩하다는 말은 좀 다가가기 힘들고 왠지 숨막히게 엄숙하거나 살짝 무서운 느낌을 주잖아요. 좀 거리감도 느껴지고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유명한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는 자신의 책 성스러운 것의 의미에서 이 거룩함을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즉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느끼는 압도적인 두려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경외,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한 분리로 정의했습니다.
분리요?
네, 인간과 신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절대적인 격차를 강조한 거죠.
오, 일리가 있네요. 나는 너희와 급이 달라 하면서 우리를 확 밀어내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이사야서가 말하는 거룩함도 정말 그런 거라면 왜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막 몰려오는 거죠? 좀 모순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오스월트 박사님이 루돌프 오토의 정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지점입니다. 오토의 설명은 절반만 맞았다는 거죠.
절반만요?
네. 이사야서가 말하는 신은 단순히 초월적이고 분리된 존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의 거룩함은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고결한 성품입니다.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신은 자신이 가진 완벽한 도덕적 성품을 피조물인 인간과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싶어한다는 거죠. 그 완벽함을 우리에게 덧입혀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는 역설적인 거룩함입니다.
아,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여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일종의 VIP 클럽이 떠오릅니다.
VIP 클럽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그 루돌프 오토가 말하는 거룩함은 클럽 문 앞에서 되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너희 같은 애들은 여기 들어올 무리 안 돼 이러면서 쫓아내는 엄청 덩치 큰 경호원 같아요. 철저한 단절이죠.
비유가 확 와닿네요.
반면에 이사야서가 말하는 거룩함은 클럽 주인이 직접 밖으로 나와서 우리 목에 최고급 VIP 목걸이를 다정하게 걸어주며 이제 들어와서 나랑 같이 이 멋진 공간을 누려볼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내가 다 가르쳐줄게. 이렇게 초대하는 것과 같군요.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힘이었네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 초대가 바로 이사야 60장에서 열방이 몰려오는 이유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성품을 너희와 공유하고 싶다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초대 인셈이죠.
좋아요. 그럼 제가 그 엄청 황송한 VIP 초대를 받아들여서 클럽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쳐보죠. 그런데 저한테는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시죠?
일종의 가면 증후군 같은 거죠. 전 이 클럽의 에티켓도 전혀 모르고 태생이 아까 말한 그 잿더미 출신이잖아요. 여기서 저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입구의 경호원이 저를 지켜주기만 하는 건지, 즉 구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클럽 주인처럼 우아하게 행동하는 법을 스스로 익혀야 하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오스월트 박사님의 자료를 보면 구원과 의로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바로 그 부분인가요?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사야 60장 18절을 보면 이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아주 기가 막힌 은유가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나요?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성벽과 성문의 상징성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벽과 성문이요?
네, 성벽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하고 정적인 보호막이죠.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안전한 상태에 두었다는 위치,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아, 정적인 상태.
반면 성문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리고 닫히며 끊임없이 누군가 드나들고 소통이 일어나는 곳이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께 나아가고 내 삶의 방식을 역동적으로 계속 바꿔가는 행동, 비헤비어를 의미합니다.
아하, 성벽이라는 구원의 안전지대 안에서 성문이라는 행동을 통해 상호작용한다는 거군요.
네, 종교계에서는 오랫동안 이 의로움을 두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정에서 넌 무죄야, VIP 패스 줄게, 이렇게 선언해주는 법적인 지위인지, 아니면 실제로 삶에서 착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실제적 행동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죠.
두 가지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오스월트 박사님은 이 둘이 분리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 즉 나의 변화된 삶은 완벽하게 쌍을 이룹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법적 무죄 판결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고 고결한 성품을 내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의 세트로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좀 브레이크를 걸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너무 아름다운데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현실이요?
네.
저는 저 자신을 아주 잘 알거든요. 구원받고 능력까지 세트로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그 완벽한 의로움을 내 힘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전 장담하건대 당장 돌아오는 화요일쯤엔 다시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곰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을 겁니다.
하하,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럼 저는 실패했으니까 VIP 패스를 다시 압수당하는 건가요? 값없는 은혜인 구원과 내가 똑바로 살아야 하는 의무인 행동이 현실에서는 계속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불안한데요?
정말 누구나 겪게 되는 현실적인 딜레마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순수한 의지력만으로 그 의로움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오후쯤에 벌써 실패하고 말 겁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스월트 박사님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를 하나 제시하십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1초 만에 딱 받고 그 이후에 변화된 삶, 즉 의로움은 나의 엄청나게 치열한 노력과 뼈를 깎는 수행으로 이루어내야 한다고 오해하거든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위를 얻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매일 내 삶 속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품의 변화 역시 내 의지력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건 내 안의 의지력이라는 배터리를 막 달아 없어질 때까지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군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나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본체에 계속해서 내 플러그를 꽂아두는 행위. 그 연결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네요. 내가 원래 착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전원이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삶에 불이 들어오는 거군요.
와, 정말 완벽한 이해입니다. 둘은 절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인 거죠.
이제 머릿속이 뻔 뚫리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듭니다.
네, 말씀하시죠.
우리가 플러그를 꽂기만 한다고 쳐요.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폐허와 잿더미 한가운데로 그 무거운 발전기를 직접 들고 와서 굵은 케이블을 쫙 깔아넣는 험난한 육체 노동을 했어야만 하잖아요. 이 거대한 회복 프로젝트의 무거운 짐을 실제로 짊어진 결정적 주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말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 케이블을 깐 존재가 바로 이사야 61장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그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존재로 묘사되죠. 우리 아까 59장에서 어둠을 뚫고 들어왔던 신성한 전사 기억나시죠?
네, 의의 흉패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쓴 아주 압도적인 전사였잖아요.
이 61장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 전사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이 전사의 전투 방식은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막 칼을 휘두르며 적들을 쳐 죽이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웠나요?
오스월트 박사님은 성금요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이를 설명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내일 당장 있을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문보다 더 끔찍한 게 혹시 있었다는 건가요?
네. 인류 역사가 만들어낸 모든 참혹한 슬픔, 질병, 배신, 그 온갖 추악한 죄악의 무게와 맹혹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한 몸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 그 모든 어둠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거였군요.
우주의 모든 오염물질을 오직 자기 안으로만 빨아들이는 끔찍한 압착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밖으로 무기를 휘두른 게 아니라 모든 어둠을 자기 안으로 흡수해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전투를 치르신 거죠. 그 압도적인 대속의 희생이 있었기에 잿더미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전사가 어두움을 다 흡수해버린 덕분에 우리는 이사야 61장 3절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즉 죄 대신 아름다움을 얻게 되는 것이군요.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왜냐하면 이게 이사야서 3장에 나왔던 장면과 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역전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 3장에 등장했던 시온의 딸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3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귀족 여성들, 시온의 여인들이 아주 거만하게 목을 빳빳이 씌우고 발목 장식을 막 찰랑거리며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교만의 극지를 보여줬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하자 어떻게 되나요? 그들의 화려한 허리띠는 노예를 묶는 썩은 밧줄이 되고 아름답게 꾸민 머리는 수치스러운 대머리가 되어버립니다. 교만 때문에 아름다움이 철저한 잿더미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런데 61장에서는 그 방향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스스로의 죄악과 실패로 인해서 밧줄에 묶인 채 잿더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가와 오히려 자신의 피로 얼룩진 손으로 영광스럽고 눈부신 화관을 씌워줍니다.
제 대신 아름다움이 주어지는 거군요.
네.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은 불타기 딱 좋은 바싹 말라 비틀어진 숲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61장에 오면 그 죽은 잿더미 속에서 기적처럼 생명이 움트더니 마침내 의의 참나무로 변모하게 됩니다.
의의 참나무요? 이건 그냥 야생에서 아무렇게나 자란 잡목이 아니겠노?
당연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널리 드러내기 위해 직접 심으시고 은혜로 정성껏 가꾸어낸 아주 웅장한 참나무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누구든 와서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생명의 나무로 완전히 재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압도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길고 장엄한 여정이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제 텍스트에서 빠져나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죠.
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다윗 왕조, 나를 지켜주던 군대, 재산까지 전부 다 불타버린 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는 그들이 그토록 처참하게 밑바닥을 쳤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자신들을 억압했던 이방인들의 섬김을 받으며 마침내 본연의 목적을 회복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목적이란 세상을 위해 신과 인간 사이를 잇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 심층탐구에서 꼭 얻어가야 할 최종적인 통찰입니다. 이 2700년 전의 텍스트가 청취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처참한 고난과 실패의 흔적, 즉 각자의 잿더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 하나쯤은 안고 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로, 다시 말해 플러그를 꽂는 믿음으로 다시 빛을 찾고 회복을 경험했다면 그건 단지 다행이다. 이제 나 혼자 웰빙하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군요.
우리가 회복된 궁극적인 이유는 나만의 안전한 성벽을 높이 쌓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과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축복의 성문이 되기 위함이죠. 상처받고 으르렁거리는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는 제사장, 누군가 쉬어갈 넉넉한 그늘을 내어주는 의의 참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잿더미에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이 깊은 논의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곰곰이 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남을 도우려면 일단 내 통장 잔고도 넉넉해야 하고 사회적 지위도 좀 번듯해야 하고 내 멘탈도 완벽하게 세팅되어야 해.
네, 내가 완벽해야 남을 돕는다고 굳게 믿죠.
하지만 오늘 텍스트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다윗 왕가도 돈도 군대도 다 잃어버린 그야말로 철저한 무능 상태로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온 세상을 빛으로 이끌 제사장이 될 가장 위대한 자격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역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결핍되어 있고 가장 처참하게 실패해서 남들에게 절대 보여주기 싫은 그 치부, 그 잿더미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하나쯤은 다들 떠오르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밤마다 묻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실패와 고통의 흔적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상처 입고 길을 잃은 누군가를 빛으로 안내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준비된 여러분만의 가장 강력한 재단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불타버린 여러분의 그 아픈 잿더미 위에서 도대체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피어날 수 있을지 오늘 하루 그 기적의 씨앗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찬란한 빛이 시작된다는 이 장엄한 교향곡의 여정.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이 깊고 푸른 텍스트의 바다를 항해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시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